베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삽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현재 수도인 텔아비브에 한 대형 산부인과 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이 그곳에 서게 된 이유가 있는데 병원이 있는 교차로 두 거리 이름 때문입니다. 시프라 거리와 푸아 거리인데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죠. 모세가 태어날 당시 애굽 왕 바로가 이 두 산파를 불러서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다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두 산파는 애굽 왕의 말을 안 듣고 살려주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 강성하게 되고 두 산파의 집도 흥왕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따서 테라비브의 두 거리 이름을 정했고 두 거리가 교차하는 사거리에 대형 산부인과가 서게 된 것입니다. 요즘도 많은 부모님들이 이 병원을 찾는 것 같습니다. 자기 민족을 부강하게 했던 두 산파의 믿음을 이어받아 계속 자기 민족과 자기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원해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여섯 명의 자녀들을 유아 세례를 받게 해줬습니다. 우리 이 자녀들의 그 동생들 아니면은 다른 교우님들에게 만일 다음에 자녀를 낳으면 테라비브에 있는 이 병원에 가보면 어떨까 하는 권유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실 거기까지 가서 자녀를 낳으실 분은 아무도 없을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은 요즘에는 어느 병원에서 낳았다는 것이 자기 일생에 자녀의 일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태어난 상황부터 아주 중요한 분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분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그분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온 천하로 다 호족하라고 하였고 어쩔 수 없이 요셉과 마리아도 호족하러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이미 마리아는 만삭이 되었을 때죠. 요셉과 마리아는 이미 천사들로부터 마리아가 잉태한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성모 마리아이지만 어쩔 수 없이 세상 황제의 명령대로 베들레헴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모든 여관은 꽉 차 있었습니다. 아마도 먼저 온 사람들이 여관을 다 차지했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서둘러 온다고 했지만은 뱃속의 아이 때문에 생각보다는 더 오래 걸렸을 것입니다. 기대했던 하나님께서 예배 두신 여관방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마구간이라도 묵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의 메시지를 들으면 알 수 있는데 11절 12절 말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선포하고 있죠. 구주가 나셨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가 바로 그 표적이다.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구간에서 구세주를 태어나게 하셨고 그 아기를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바로 하나님의 인간을 구원하는 표적이고 하나님의 결심인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곧 아기 예수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야 하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모든 인간들은 어디서 어떻게 태어난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어떻게 키워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는 어디서 어떻게 태어난 것부터 중요합니다. 어떻게 태어나신 것을 통하여 그는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자임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천사들이 몸소 찬양으로 확증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말구에 가장 낮게 태어나신 아기 예수를 천군 천사들이 밤하늘을 밝히면서 찬양으로 도리어 축하하고 있습니다. 이 천군 천사들의 찬양을 듣는 목자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15절 말씀.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아기 예수의 탄생한 곳을 목자들은 찾아가 봅니다. 당연히 천사들의 메시지와 찬송을 듣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목자들은 어두운 밤 베들레헴으로 향한 것입니다. 천사들이 말한 그 표적을 보기 위해서 목자들이 양을 치던 곳과 베들레헴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좀 떨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목자들은 양들을 놓고 베들레헴으로 갔다는 사실입니다. 목자들이 서로 말한 것을 보아서 그냥 양을 놓고 들어 그냥 갔을 확률도 꽤 높습니다. 아니면은 세 목자가 있었더라면은 한 목자만 남겨두고 갔을까? 한 목자를 남겨두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누가 남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생각해봐야 할 것은 목자들은 이제 양을 두고 베들레헴으로 걸어갔다는 사실. 베들레헴으로 걸어가면서 목자들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먼저 그들이 남겨놓은 양들을 생각했을까요? 그럴 바에야 걸어가지도 않죠. 말구유에 구주가 태어나셨다는데 과연 어떤 분일까 두말할 나위 없이 아기에 대한 여러 가지 상상을 하면서 베들레헴으로 향했을 것입니다. 로버트 폴그맨이라는 분이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분이 유명한 베스트셀러인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유치원 때 배웠다라는 책의 저자이죠. 나는 상상력이 지식보다 강하다는 것을 믿는다. 신화는 역사보다 강력하고 꿈은 사실보다 강하며 희망은 경험보다 한 수 위이며 웃음이 슬픔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묘약이며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을 안다. 특히 첫 번째 문장이 지식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나는 상상력이 지식보다 강하다는 것을 믿는다. 목자들에게는 이 상상력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상상력을 안고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의 장면을 상상하느라고 두고 온 양들도 까맣게 잊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밤새 상상한 축복의 세계를 선물로 안고 아기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아기 예수는 처음으로 당신을 만나는 사람을 누구를 선택했냐 하면은 밤새 상상하며 걸어온 목자들을 선택한 것입니다. 목자들 말고 또 누구가 아기 예수를 만나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동방박사들입니다. 이들은 몇 달을 아기 예수를 상상하면서 동방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아기 예수는 당신을 상상하며 걸어온 자들에게만, 말구유에 놓여있는 당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종종 시간만 남은 교회 주변을 돌곤 합니다. 어떤 날은 비얼스쿨과 타운홀 주변을 돌곤 하죠. 물론 그동안 파킹랏을 위해서 돌곤 했습니다. 저의 기도가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한 코스고, 이 코스만 하면 좀 죄송하니까 또 다른 코스가 있습니다. 옛날 농장식품을 지나서 지하철역을 거쳐서 삥 돌아 천주교 성당 앞으로 해서 교회로 오곤 합니다. 며칠 전에 두 번째 코스로 산책을 하였습니다. 천주교 성당을 지나오는데 예수님의 탄생하신 장면인 네이티비티 씬을 세워놓은 것을 멀리서 보게 되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올해도 이것을 또 세워놓았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무심코 지나쳤습니다. 네이티비티 씬을 뒤로하고 몇 발짝 걸어가는데 제 뇌리를 확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너는 대강절인데 잠시 멈춰서 아기 예수를 보지도 않고 가냐? 그렇게 바쁘냐? 그 생각이 제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다시 몇 걸음 물러서서 네이티비티 씬 앞에 섰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장면입니다. 어릴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판에 박힌 듯이 그대로 실물화되어서 서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이 장면은 너무도 쉽게 대할 수 있음을 너무도 잘 압니다. 그러기에 저는 그냥 스쳐 지나간 것입니다. 저는 목자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목자의 상상력이 있었더라면은 잠시 목자가 되어서 아기 예수를 비롯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동물들과 잠시 대화를 나누지 않았을까요? 개인의 창의력에 대한 조사 결과를 어느 책에서 접할 수 있었습니다. 5살에 5세의 창의력은 90%라고 합니다. 17세의 창의력은 10%, 40세의 창의력은 2%. 다행히 그 이상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네이티비티 씬 앞에 오래 서 있을 수 없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는 통계입니다. 창의력과 상상력을 하나로 생각한다면 17세만 지나면 상상력은 10%로 떨어집니다. 더 이상 상상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절망할 필요는 없죠.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밤중에 양을 지키는 목자들이었으니 목동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최소한 17세 이상은 다 되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남아있던 10% 상상력이 되살아났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의 장면을 상상하면서 그들은 발걸음을 옮깁니다. 오랜만에 창의력으로 가득 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목자들은 각자 자기가 상상한 세계를 아기 예수께 선물로 드린 것입니다. 아기 예수는 미소로 선물에 대한 응답을 합니다. 목자들은 첫 번째로 아기 예수를 볼 수 있는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을 위한 절기이기보다는 성인들을 위한 절기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언제나 마음껏 상상의 날개를 쉽게 펴고 아기 예수를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강절 기간 특히 이틀 후 성탄절을 맞이할 텐데 이 기간 아기 예수의 탄생의 장면을 깊게 상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베들레헴을 향하여 걸어가면서 아기 예수를 상상하는 축복을 누리십시오. 혼자서 조용히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마구간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특정 목적지를 마구간이라고 정해놓고 산책하면서 마구간으로 향하여 순례의 길을 떠나보시길 바랍니다. 그림에 소질이 있으신 분은 그림을 그리셔도 좋을 줄 압니다. 처음 상상할 때는 별 의미가 없는 듯 느낄지는 모릅니다. 상상한 시간이 긴 만큼 삶에 신비스러운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기 예수를 상상한 시간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많은 축복을 안겨다 줄 것입니다. 아기 예수의 미소를 느낄 것입니다. 그 미소는 바로 하나님의 미소입니다. 미켈란젤로가 30살에 이미 세계적인 화가가 되었는데 교황으로부터 시스티나 성당 천장에 그림을 그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시스티나 성당은 말이 성당이지 작은 기도실이었습니다. 당대 예술가들은 미켈란젤로가 교황의 부탁을 거절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초라한 기도실 천장에 고생하면서 그릴 것이라고 생각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상상력을 동원해 그림을 그립니다. 얼마나 열심히 작업했든지 건강이 많이 상했습니다. 4년 동안 친구들조차 알아보지 못할 만큼 늙어버렸습니다. 한 친구가 질문합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곳인데 왜 그렇게 수고를 하는가? 대답하기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다니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는가?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 보길 원하는 불후의 명작이 되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상상의 세계는 지금도 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작품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상상의 세계는 미켈란젤로처럼 세계적인 작품을 창출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 우리 개인의 삶에, 우리 가정에, 이 사회에 남겨지지 않을까요? 목자가 되십시다. 성탄절은 우리 모두가 상상력이 풍부한 목자가 되는 절기입니다. 아니, 상상력이 1%만 남아있으면 어떻습니까? 0.1%만 남아있으면 어떻습니까? 더 위대한 작품이 탄생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상상의 세계를 통하여 아기 예수를 만나는 사건은 길이길이 새로운 축복의 세계를 창조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미켈란젤로 못지않은 위대한 화가들입니다. 말씀을 거둡니다. What is on? 제가 본교회 왔을 때 저의 사무실은 우리 아래층 현재 미국 교회 목사님이 사용하시는 사무실이었는데 그 사무실에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던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겟세마네에 주님을 그리기 위해서 많은 상상을 한 흔적이 역력했던 그림이었습니다. 그 그림의 작가에 대해서 들었는데 암이 걸린 후, 암 캔서가 걸린 후 그 그림을 그리셨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암에서 치유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겟세마네의 주님을 상상할 때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반면 크리스마스는 아기 예수를 상상함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절기입니다.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십시다. 육신적인 축복뿐 아니라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축복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목자와 같이 아기 예수를 보러 베들레헴으로 향하십시다. 천사가 말씀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오늘 귀한 여섯 명의 어린아이들을 또한 세례를 베풀게 축복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김희준, 김지혜, 오예나, 이승민, 정민우, 최정인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늘 평생에 목자처럼 아기 예수를 사모하고 사랑하며 또한 아기 예수를 늘 자랑하는 이 귀한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절만 함께 부르시겠습니다.